내가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나 또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실수 없이 자기 처신을 잘하고 또 맡은 일을 잘할 때는 주위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그 사람을 향해 어떤 험담을 하지 않고 친절히 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처신을 잘 못하고 또 생각지 못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특히 그 잘못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할 때는 하지 않았던 여러 안 좋은 말과 행동들, 또 숨겨뒀던 반응들이 그때 공동체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내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며 험담과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더 부풀리고 때로는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며 그를 비난하고 이때를 기회 삼아 그 사람을 철저히 바닥까지 떨어뜨리고자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 공격적인 말을 퍼붓고 또 실제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잘할 때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숨겨진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본능적이고 직설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첫 번째 적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첫 적용을 개인을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첫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좋은 일을 다루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절에서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 대상은 일반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하는 이 사람은 바로 같은 교회 내의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 같은 성도 중에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 5장의 말씀의 첫 적용을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로, 또 좋은 일이 아니라 성도가 범죄한 이 안 좋은 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이 5장 말씀에 나온 육체의 소욕을 따르거나 성령의 일을 따르는 이 일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대해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함 등이 나옵니다. 이 나열한 것들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그 대부분이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맺어졌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이제 거하신다고 해서 이제 너희 신앙생활은 다 끝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이자 시작이고, 본격적으로 신앙이 나타나고 성장하고 다듬어지며 완성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앞선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확립을 위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육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나 혼자 하나님 잘 사랑하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확립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귀한 것입니다. 더불어 코로나 시절을 맞아 영상만으로 예배드리는 것에는 크나큰 신앙생활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확인하기도 하고, 때론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나의 연약함도 깨닫게 되고,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는 경험도 하게 될 때, 이런 사람과의 관계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되어져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다루는 5장 말씀의 첫 적용을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왜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로, 성도의 범죄함으로 적용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했듯 사람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잘했을 때보다 잘못했을 때 더 본성적이고 악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친절히 대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이 잘못했을 때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때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행동이 명확히 구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을 따르는 그 말씀을 성도 중에 잘못은 저지른 일로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했을 때 칭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제가 잘못했을 때 교회된 너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인지가 구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같은 교인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꽤 자주 발생합니다. 분명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던 성도였는데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어쩔 때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같은 성도로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이런 성도의 잘못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우리가 꼭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완벽히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분명히 죄 씻음을 받았다 했는데, 우리는 거듭났다고 했는데,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때로는 그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기는 부끄럽고,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아직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거듭나기 이전에 죄를 추구하던 그 습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로서 다 씻김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이전 죄로 인해 우리 육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온전히 죄만 추구하던 그 육체의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한한 육체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육체를 주셔서 그 육체를 잊게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이 육체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죽기까지 평생 동안 안고 가야 할, 또한 싸워가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이제 분명하게 나의 생각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새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습성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느 누구에겐 있고 어느 누구에는 없는 현상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는 현상인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충동질하고 있으며 때로는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 앞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잘못이나 연약함을 보고도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도들을 대한다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며 사람들을 보며 날마다 실망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저러냐며 늘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비난과 정죄와 책망만 삶 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불만투성일 겁니다. 정작 비난하는 본인도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처럼 보이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의 거듭나시게 하는 능력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에 아직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인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죄에 빠진 성도들을 그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형제가 범했을 때 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함께하던 성도가 죄를 지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른 교인들에게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지칭합니다. 여기서 이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형제가 범죄한 이 순간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함께한 교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마음에 새긴다면,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한 성도가 잘못 저지르는 걸 보게 되었을 때 또는 그 성도가 숨겨둔 죄가 들춰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먼저 나의 정체성을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막 여러 감정들이, 악한 감정들이 막 치솟아 오르려 할 때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는 교회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지.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다. 하나님 자녀다. 이것을 일부러라도 되세워서 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새겨지고 그 공동체에 새겨질 때 감정이나 죄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막 악한 마음이 일어나 비난을 쏟아부으려 할 때 그것을 딱 커트라인 하며 아, 우리 교회다 하며 감정을 추스릴 수 있게 되고 바른 영적인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며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또 혹은 성도의 어떤 흠과 티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나의 정체성부터 새기십시오. 내가 누군지. 나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새길 때 성령 안에서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온유함으로 행동하라입니다. 본문에서 신령한 너희는 이란 다음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새기도록 한 다음에 이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가 어떤 뜻입니까? 온유하다.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온유하다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실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성품 좋으시고 마음 따뜻하신 분, 온화하신 분에게 참 저분 온유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온유함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온유함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 중에 유명한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의 팔복 중 세 번째 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만약 온유함,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을 일반 사전적인 의미로 대입해서 이 구절을 읽는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인 겁니다. 실제 이렇게 행했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모세 후계자로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뜻을 철저하게 꺾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일곱 번 돌라 하면 돌고 소리 지르라 하면 지르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초롱성 같던 수많은 적군이 즐비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뜻, 내 혈기, 내 욕심을 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뜻을 따라, 그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장차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온유함을 함께한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다른 성도들은 이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 온유함으로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도가 죄를 범한 걸 봤을 때 교인들은 제각각 다양한 반응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의 대부분이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분냄, 시기, 질투, 미움, 분열함, 당짓는 것, 다 이런 반응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이때다 싶어서 온갖 악한 마음과 본성들을 막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시기하던 사람은 이때다 싶어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모여서 저 봐라,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며 험담을 막 쏟아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죄의 문제가 일어나면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강력하게 반응하며 무섭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너희의 정체성을 새겨라 하고 말씀하신 뒤에 온유함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너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들을 꺾으라는 겁니다. 형제의 범죄를 본 순간 본능적으로 일어난 혈기,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그거를 다 멈추고 꺾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바른 생각과 판단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뭘 따라 행동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뜻을 따라 네가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기를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잡혀 옵니다. 분명 그 여인은 범죄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냥 냅다 분노하시며 막 너는 죄인이라며 정죄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여자를 정죄하고 철저히 망가뜨리려는 마음이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주위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면서 주님이 돌려보내십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을 두고서 여자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를 죄로부터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마음을 치유하며 살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신 행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죄한 성도를 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를 철저하게 죄를 드러내고 이때다 싶어 막 끌어내리고 정죄하고 떠나보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를 어떻게 하면 다시 죄에서 돌이킬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 가져야 하는 바른 마음이자 태도인 것입니다. 그럼 교인들이 어떻게 할 때 범죄한 성도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를 향해 교회가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그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끌어내린다, 그럼 그 성도가 회복하고 살아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부끄러움과 상처로 뒤범벅이 되어 실족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 성도와 더불어 비난과 정죄함으로 인해 마음이 극히 악해지고 무서워진 교인들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를 막 정죄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끌어내린, 그렇게 하면 그것을 당한 사람도 망가지지만 그렇게 정죄한 교인들도 죄로 인해 온가닥함으로 인해 망가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며 분열하기를, 실제 이런 일로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는 일들을, 그런 교회들을 지금 우리 주위에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성도가 범죄한 것을 발견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혈기와 생각과 판단을 먼저 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상처 입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해서 성도가 상처 입고 교인들이 악해지면 결국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무너짐이 바로 나의 뜻을 꺾지 않고 나의 혈기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그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잘못했을 때 온유함으로 행동해 가십시오. 절대 내 혈기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행하기 위해 노력해 가십시오. 그럴 때 그 성도도 살리고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형제의 범죄를 보고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을 깨닫고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참 이전에 그렇게 순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며 신실하던 목사님들이 죄 앞에 넘어지는 소식을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참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분들이 넘어지는 걸 볼 때 그분을 존경하던 교인들이 또한 그분을 향해 이제는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분들을 보며 같이 실망하고는 같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같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나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신실하던 다윗도 한순간에 넘어졌는데 그렇게 뜨겁고 신실하던 목사님들도 한순간에 저렇게 넘어지셨는데 나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어느 순간 이 생각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합니다. 비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되뇌입니다. 동그란 저런 분도 넘어지셨는데 너라고 안전하겠냐? 조심해라. 진짜 조심해라. 죄가 저만큼 무섭다. 너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새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범죄를 보고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죄 앞에 안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신실하더라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어떻게 죄가 무섭게 달려들지 모릅니다. 형제의 범죄를 보거든 비난하기보다 나를 돌아보며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나도 조심하자. 나도 조심하자. 그것이 형제의 범죄를 본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지막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함께한 성도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계속해서 되뇌인 겁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을 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렇게 행해갈 때 이곳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지 않는 성령이 지배하시고 역사하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성도가 주님께 돌아오고 회복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동부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죄에 빠진 성도가 회복함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